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랍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랍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고른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냐.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속에 나는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노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고든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찍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바벨아와 마사와 기브로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지금은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서 나와 강야로 들어온 지 40년이 된 시점입니다. 그들은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족속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기대했던 가나안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향해 출애굽을 이끌어왔던 모세는 그곳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순간에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자신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그 산에 불이 타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목전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 말자 그 언약의 두 돌판은 깨뜨려졌습니다. 마치 계약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계약서를 그들이 찢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모세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족속은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족속을 멸하려고 하셨을 때 모세의 말을 들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자격이 없음에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끈 그 장본인이 바로 모세 자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는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신명기는 모세의 간절하고 절박한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충언과도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소원했던 백범 김구 선생님도 우리나라의 완전한 자주 독립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쓴 백범일지에 그가 얼마나 우리 민족의 독립을 소원했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입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이 글을 접하면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그런데 백범 김구 선생님보다 모세는 그의 동족을 위한 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라고까지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있어서 유일무이한 존재였습니다. 인터넷 백과인 나무위키에는 모세에 대해서 모세가 유대인이라는 종족에게 미친 영향은 도저히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지대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모세는 이렇게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공부하면서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들에게 일어날 일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고 돌아서 가나안 목전까지 왔고 이제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다 완성된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또 다른 국면이 시작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도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적용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보다 더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일곱 족속이 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낙 자손이 가장 두려운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으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이스라엘 족속은 이미 약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입성에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아낙 자손은 일반적으로 거인들로 여겨졌습니다. 주전 13세기에 한 이집트 파피루스에는 키가 약 2m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가나안의 전사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고대의 전쟁은 일반적으로 백병전입니다. 백병전은 칼, 검, 창 등으로 적군과 몸으로 직접 맞붙어 싸우는 육탄전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조건이 좋으면 유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시대에 신체가 크고 힘이 센 골리앗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사 전체가 수세에 몰린 것을 보면 이 백병전에서 신체적인 조건은 현대전에서의 최신 전략 무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족속이 아낙 자손들과 전투에서 이기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의 두려움은 사실 불신앙이나 나약함에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쉽게 치부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두려워할 만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족속이 아낙 자손을 이긴다면은 도저히 누가 봐도 이스라엘 족속의 능력으로 한 일이 아니기에 주변 족속들은 이스라엘 족속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그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위해 싸워 이긴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주변 족속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이기는 것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시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열어서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 자신은 스스로 알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아낙 자손과 그 강대한 성읍들을 정복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는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미 그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족속은 기고만장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다면, 그럴 만한 능력이 오히려 있었다면 오히려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투력을 유지하고 또 겸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것을 지켜가려고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능력이 약해지면 스스로 조심하고 또한 겸손해지고 또 위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자신의 능력이 없음에도 아낙 자손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더욱 치명적인 제약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었을 때 죄인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이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을 모세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9장에서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가 심히 염려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모세는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빠지게 될 그 생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 아주 교묘한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 그 땅을 차지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은 너무나 분명한데 그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공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는 강인한 큰 신체도 없고 다른 족속들 같은 크고 강한 성도 없지만 자신들에게는 더 옳은 공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교묘한 생각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고 고백을 하지만 그렇게 해주신 진짜 원인은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잘한다고 으쓱해지고 못한다고 움츠려드는 1차원적인 죄, 그 이상의 사람의 근본적인 내면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심중에 자신들은 다른 족속들처럼 내세울 수 있는 외양은 없지만 그 땅을 받을 만한 정의와 공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모세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니라.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할 때 고든으로 번역된 원어의 뜻은 딱딱하고 완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직역하면은 너는 완고한 목의 백성이기 때문이다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반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공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그 근거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호의에서 찾습니다. 그 호의를 빌미로 오히려 자신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세울 것이 없는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나에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 알아주시는 의로움이 있기 때문 아닌가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조차도 자신의 공의에다가 끌어붙여서 생각하는 웃지 못할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것이 얼마나 근거 없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생각인지를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족속의 공의로 인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다고 그 이하에서 계속해서 상세하게 네 가지 근거를 들여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나안을 주시기 위해 그곳에 살던 족속들을 내쫓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족속의 공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입니다. 그것은 다만 그곳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의 제약으로 인한 것입니다. 한 번 더 4절 후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가나안에 살던 족속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쫓겨나게 된 것은 그들의 제약으로 인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이미 5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가나안 땅에는 대표적으로 7개의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7장에서는 그 7족속에 대해서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족속이었던 아모리 족속을 가나안 족속 전체를 대표해서 지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7족속이 내쫓기고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의 잘하고 못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공의로움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아님을 모세가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고학에 의해서 발견된 당시 가나안 상태의 도덕적 상태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종교의 신화에는 그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다양한 신을 믿었고 또 그 신들의 입에 담기 어려운 행위들이 그 신화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신에게 제사를 할 때 산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거나 그 신들과 같은 입에 담기 어려운 행위들을 버렸다라고 그 신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들을 잘 진술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찼지 않다가 그제서야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가득 찼다는 말의 원어적 뜻은 더 이상 채울 틈이 없이 완전하게 가득 찬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가나안 족속의 제약이 심각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족속의 공의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너희도 그들과 같이 더러워질까 조심하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심판당하는 족속들에게서 자신들의 공의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심판 앞에 그들의 죄의 참담함을 자신에게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심판을 자신의 공의를 취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재난과 사고 등 세상의 고통을 접할 때 세상의 고난을 위로하거나 죄의 참담함과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는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마치 이스라엘 족속과 같은 그런 죄의성을 가진 죄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신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로 인한 것입니다. 즉, 그들의 공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한 맹세를 지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며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5절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그들의 공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두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정직하고 도덕적인 특성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인성이 정직하며 인품이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특별히 여겨주셔서 그 땅을 주신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이 아닌 그들의 착각 혹은 오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들이 어떤 자질이나 행동을 보이기 전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이미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00여 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이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약속을 받고 뿐만 아니라 보증까지 요구하여서 그 보증까지 받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에 대한 보증까지 받아 놓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에게 한 이 맹세로 인해서 그 이후에 태어난 후손들이 그 맹세의 실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한 맹세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 맹세를 취소하게 하거나 덧붙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조상이 받은 독립운동 훈장을 그 후손의 행위로 취소되거나 혹은 등급이 더 높아지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이 죽어 없어서 조상들이 그 약속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 현장이 없었고 약속을 한 지 수많은 시간이 지났다고 하여서 그 약속을 쉽게 바꾸시거나 변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과 같이 변하거나 불안정한 분이 아니시기에 더욱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맹세의 이러한 특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을 때도 모세는 하나님께 하신 그 맹세를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에 이렇게 모세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맹세를 기대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맹세의 그 특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가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맹세를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유로 인해서 가나안에 이스라엘 족속이 입성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족속의 공의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스라엘 족속은 다른 여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죄가 가득 찼다는 것이 이스라엘 족속이 공의롭지 않다라는 직접적인 이유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한 맹세를 지켰다고 하여서 이스라엘 족속이 공의하지 않다는 이유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공의가 아닌 다른 이유로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하여서 이스라엘이 공의하지 않다는 이유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세 번째 이유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는 공의롭다고 말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증명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들의 공의와 상관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7절과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 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이 사건은 이스라엘 족속이 시내 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스라엘 족속을 그냥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족속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호적을 파겠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는 우리는 들어보았지만 천하에서 이름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듣기 어려운 말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어린 자녀가 미운 짓을 할 때도 있고 속을 썩일 때도 있지만 최대한 감정을 다스려서 절제해서 자녀에게 뉘우칠 수 있도록 말을 하게 됩니다. 자녀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상처가 되고 정서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말을 가려서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표현과 달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두고 하신 이 말씀은 단순한 일시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내쫓으시고 멸하셨듯이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도 그와 동일하게 심판해서 멸절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은 심각한 범죄이자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한 번의 행위였지만 그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행위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단 한 번의 행위로 인해서 그 언약이 파괴된 것과 같은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서 언약이 파기된 것으로 묘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9장 5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한 맹세만을 말했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한 맹세를 이유로 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세는 두 약속 중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한 약속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족속이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이 파기되었다라고 오늘 이 9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일을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이스라엘 족속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말씀하신 것들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약의 돌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돌판을 모세가 가지고 내려올 때 아직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부터 타던 그 풀이 산에 계속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은 그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를 해버렸습니다. 모세는 돌판을 두 손으로 들어서 던져서 그들의 목전에서 깨뜨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올 때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모세는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을 떠났음을 보고 그들의 목전에서 두 손으로 언약의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돌판을 깨뜨린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선언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족속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자신들의 공의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이 세 번째 이유로 인해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 외에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경노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많이 있었는데 모세는 22절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들의 거역한 사건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다베라는 이스라엘 족속이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던 사건을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다베라의 정확한 위치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민수기는 다베라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예, 이때에도 백성은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모세는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사는 신광야의 레빗임 부근으로 출애굽해서 시내산으로 오는 길에 있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마실 물이 부족해서 그들은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모세에게 원망을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또한 시험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기브롯핫다와는 욕심의 무덤이라는 뜻으로 그들이 만나에 실증이 나서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그리워하며 아론과 모세에게 원망했던 장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그들을 위해서 보내주셨지만 그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진노하셨습니다. 이 세 장소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족속이 경험했던 공통적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한 결정적으로 그들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유랑했던 그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던 것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아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던 장소입니다. 12 족속에게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족속은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원망을 했었습니다. 그때 다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가네아 바네스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을 모두 종합하여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24절에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라고 종합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한 번도 빠짐없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족속이 가지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족속은 자신이 공의롭다라고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족속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그 이유를 말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진 것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 그들의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이 옳지 않음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마음은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여기게 될 것이지만 그 마음이 옳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서 그 마음의 죄된 작용이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마음이 옳지 않은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마음에 드는 교만한 마음을 없애는 것조차도 불가능할지라도 그 마음이 옳지 않은 마음이라는 것은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겠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조건이 없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보아야 할 말씀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멸하여지지 않고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까지 밝혀진 바와 같이 그들의 공의와 정직함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해졌습니다. 같이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느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모세는 결정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을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을 하셨지만 대한민국의 독립이 자기 덕분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공헌을 했어도 실제로 김구 선생님 때문에 독립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께 엎드리고. 모세는 다시 처음 율법을 받을 때처럼 산에 올라가서 금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율법을 받기 위한 것이었, 이전에는 율법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면은 지금은 백성의 죄 용서를 위한 중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40주 40야를 금식했습니다. 모세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했는지를 모세는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9장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기도했다는 것 그 자체를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도했던 그 내용을 자세하게 진술하면서 그 내용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던 그 내용입니다. 26절에서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승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모세가 기도한 내용의 첫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족속을 주의 백성이요 주의 기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그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족속이고 또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내용은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할 능력이 없고 또 자기 백성을 미워한다라고 조롱한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깨뜨리시거나 어기신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하게 됩니다. 모세가 탁월한 논리나 동정심 혹은 간절한 정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 바르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기업을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신 맹세를 영원까지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또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신에게 공의롭고 정직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라는 그 생각은 정말 잘못된 착각과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더하여지거나 우리의 제약된 행위로 인해서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족속 사이에 모세가 중보하여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누그러뜨렸고 또 그의 역할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되게 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족속의 대리인으로서 생명을 다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아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노를 느그러뜨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그가 대속제물이 돼서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공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로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게 하시는 것도 우리의 공의가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그 소명 안에서 따라가 그 소명을 따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스라엘 족속들처럼 우리가 내세울 것 없는 사람에도 구원을 얻는 이유가 우리 자신의 공의로움 덕분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죄인들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교만해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위축되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